평양 한 가정의 평화로운 거실. 갑자기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부의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가족들을 끌어냅니다. 군용트럭 짐칸에 실려 장시간 이동한 뒤 내려 마주한 것은 높은 콘크리트 담장과 육중한 철문. 9살 혁이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낯선 냄새로 기억되는 정치범 수용소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VR, 즉 가상현실을 통해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북에서 온 속삭임 전시의 일부입니다. 한 가족이 보위부원들에게 연행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굶주림과 질병, 고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련의 과정을 1인칭 시점의 가상체험 프로그램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정보가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단순히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혁이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통계나 보고서 속 숫자로는 쉽게 느낄 수 없었던 삶과 그에서 비롯된 상실감을 마주합니다. 북창채 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 김혜숙 작가의 말입니다.
저는 1970년 2월달 그때 제가 제 나이로는 13살 그때 이유도 모른 채 평안남도 북창군 18호 관리소에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그저 공부만 약간 배워주고 중학교 4학년만 되면 다 졸업을 시켜가지고 탄광에 배치해가지고 탄광일을 14년 동안 했어요.
북창 제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인 김혜숙 작가는 13살 때 끌려간 관리소에서 28년을 살며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남동생을 잃은 아픔과 경험을 전했습니다. 200g도 안 되는 쌀을 불려 온 가족이 끼니를 때워야 했고 산에서 얻은 나무 껍질과 나무 잎사귀에 쌀가루를 섞어 먹으며 연명하는 가운데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는 것이 김 작가의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나 하는 사람들은 그저 대둔다고 하면서 비공개로 막 죽이고 산에 쭉 들어가서 거기다가 좀 막 싸발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악질적으로 막 자기네한테 걱정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해서 그저 하루 이틀 건너 한 번씩 그저 계속 공개 처형해서
전시를 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삶은 외부 세계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목격하거나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정치범 수용소라는 공간의 특성상 내부 현실을 직접 보고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려운 만큼 VR이란 매체를 통한 경험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지윤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의 말입니다.
인권유린을 당하신 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열리며 30일 오후 2시엔 VR 콘텐츠의 주인공 9살 혁이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델이 되어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관람객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범 수용소 VR 체험은 30분 단위로 진행되며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탈북민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최민경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5천만 원, 미화로 약 3만 6천 달러를 청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7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8년 강제 북송된 최 대표는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 동안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규정하는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번에 승소함으로써 북한 태생 인권 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 및 승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됐다는 것이 법률 지원을 맡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측 평가입니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의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북한 주민입니다. 최초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다는 게 제일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최민경 대표는 승소의 기쁨을 나타내면서도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단체가 북한 방금 피해자 가족회가 그리고 굉장히 여성 피해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명감으로 예, 제가 하게 됐어요. 생존자로서. 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는 만큼 소장을 공시송달, 즉 해당 내용을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이전의 민사소송처럼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측은 향후 공시송달에 그치지 않고 소장 등을 북한 유엔 대표부에 송달되도록 한 뒤 그 판결을 기초로 외국에 있는 북한 재산에 집행하는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홍승욱입니다.